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을 맞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는 24년 전에 정확히 말하자면 1995년 4월 2일, 4월 첫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버클리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산호대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서신일 목사님, 또 최정대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몇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버클리 지역에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설립 목사님의 연세는 53이었고요. 최 장로님의 그 설립 장로님의 연세는 67이셨습니다. 두 분이 소위 개척 목사님 장로님으로는 적은 연세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개혁주의 믿음의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함께 쏟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11년 전인 2008년도 봄에 함께 나란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제가 담임 목사직에 부름을 받고 당시 시무 장로님이셨던 수성국 장로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이어가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그 초반에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제 아내가 교회 설립되었던 해 1995년도에 대학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1년 내지 2년 후에 우리 정상진 집사님이 학생 시절 때 또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입니다. 육기혁 장로님 네 분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그때쯤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 최선옥 권사님과 또 형제분들 그리고 또 이모 집사님 뒤에 계시고 또 이승훈 집사님, 자영화 성도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차례대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4년이라는 세월을 이루었던 그 한 해 한 해 또 한 주간 한 주간 이 교회를 이루고 계셨던 많은 분들의 신앙과 헌신과 연합이 단 한 주라도 멈추었다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24주년이라는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4년간 이 교회를 이루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성장과 진학, 또 결혼과 취직, 은퇴와 소천 등 인생의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셨던 것처럼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도 한 공동체로서 믿음과 신앙 양육에 대해서 성장해갔고 또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립 24주년을 맞아 무엇보다도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왔다는 이 사실과 둘째로는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주님께 더없이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제2장에 들어와서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성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장차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그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 나아가는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순종한 대가로 손색없이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특히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대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교인들이 서로 복음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을 확인하고 또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첫 두 구절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했던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성화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신 속에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화하는 구원의 과정, 성화라고 불리우는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러셨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곧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요. 주님을 계속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곧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나의 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빚어 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르면 우리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라는 이 권고의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2장 초반에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5절이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행동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행동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이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성화가 지역교회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나의 성화가 내 지역교회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역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고요. 세상과 달리 성화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바울은 여기서 여러 방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그 첫 번째 부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까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기서 세대와 세상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 또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킨 표현인 것처럼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대와 세상이라는 단어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세대와 세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그런 죄인들이 모여 이룬 인간의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는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 굽어있고 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굽어지고 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수 때 벼가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래로 휘어지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벼가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벼도 이렇게 추수 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좋은 격언으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벼는 때가 되면 고개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물의 기둥 같은 것 또는 우리 사람의 척추 이런 것처럼 똑바로 서 있어야 하고 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굽어지고 반대편으로 휘어진다면 그 현상이 올바르고 정상이라고 할 사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라고 창조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평화의 교제를 위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창조하신 그 날 마지막 날 가장 으뜸되게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시조가 죄로 타락하면서 그에 의해 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공의와 선의 능력은 망가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여기서 어그러졌다 라고 번역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있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거스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엇이 원래는 이 모습인데 그것이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 온전하지 못하고 일그러진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 뜻이 이제 나아가서는 마땅히 받들어야 하는 기준이 허물어진 부도덕적인 사람의 모습 또는 부도덕적인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도덕적인 것이 마치 공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서야 되는 기준이 허물어진 그런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의 상태는 단순히 공의와 선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상태는 공의롭고 선한 것에 대해 무능한 소극적이고 무능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공의롭고 선한 것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거스르고 무너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그 사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모습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뜻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나란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죄인 된 우리는 서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붙잡습니다. 서슴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자기의 뜻이 옳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바르게 보기 시작하고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부터입니다. 우리도 그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 세상의 사회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지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사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로 어그러진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어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순전한 공동체입니다. 선하시고 정결하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순전한 사람으로, purity, 순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가는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그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때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흠잡을 곳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임임에도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error 그러면은 뭐 오류, 잘못이라고 하죠. E-R-R-O-R인데 그걸 이제 동사형으로 E-R-R, err라는 단어를 써서 To err is human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To err is human이라는 것인데요. 이 격언처럼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똑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용서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내내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요. 용서를 구하면서 자비를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평생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교회는 분명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굽어진 모습, 평법과 불의가 마치 공의와 참 선처럼 여겨지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숨을 거둔다고 해도 주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허락하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튼튼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방심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속에서도 죄인들의 어그러진 모습과 망가진 기준들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예를 더 드리지 않아 드려도 우리는 충분히 교회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얼마나 잘못을 의로운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 여러 가지 예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범합니까? 우리의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미 거룩해졌다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공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가장 중대하고 높은 과제로 받들면서 그것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횟수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 교회 속의 인간 사회는 이 세상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과 교회를 비유하신 두 번째 그 언어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두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화를 목적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면 이 사회는, 교회라는 사회는 이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답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성화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상에서 수고하는데 가장 큰 소망은 내 교우들의 성화라는 점입니다. 내 교우들이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이 성화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헌신과 내 자신의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교회 설립 인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교회 중에 바울의 가장 큰 근심과 어려운 마음을 일으켰던 교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시작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편지 또는 사도들의 편지이자 우리의 추천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이고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지 때로 죽음까지 무릅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이 성화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방에 드러난 정말 말썽꾸러기 교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거짓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 말썽 부리고 하는 그 안에 합류되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모습에서부터 거룩하고 순전한 변화를 받는 그 모습을 본다면 아,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구나. 그들이 나의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뒤입니다. 나의 다름질도 또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감당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동안 쏟았던 모든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제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만일 내가 헌신적으로 도운 여러분들이 성화하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는 헛된 수고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화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값진 것이다. 충분히 나의 삶을 걸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그가 지상에서 수고하는데 가장 큰 소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의 성화라는 사실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표현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또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제 또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 이 죄송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관제, 개역 개정에서는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육축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포도주나 기름을 바칠 때가 있습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을 전제 또는 관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하면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불을 붙이기 전에 먼저 그 액체 제물을 그 위에 이렇게 쏟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쏟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액체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포도주나 그 기름 같은 건 굉장히 값진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관제나 전제처럼 다 부어져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위에 다 부어져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소명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점을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성화를 위해 자신을 관제와 전제처럼 붙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이 기쁨,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우리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님들의 숫자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4년간 이 교회를 지도한 목자와 감독들, 또 집사님들과 재직회원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오늘 본문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헌신했다면, 서로 섬겨주셨다면, 비록 그 일원 모두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그 수고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성화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24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지역교회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도 혜택을 받고 또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그분들도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거 이 헌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은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온전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더 바르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소명에 깨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에도 앞으로 이번 주를 비롯해서 몇몇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타주로 이주하도록 계획이 된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다 어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과 함께 쏟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단기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분들의 성화를 위해 내 삶을 쏟아붓는 것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십시다. 이건 우리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증거해 주십니다. 성도들, 그들이 뭐 장기적인 성도냐 단기적인 성도냐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내 자신을 전제와 관제처럼 붙는 것 아깝지 않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 수고한 것 아깝지 않다. 다만 그 성화의 과정을 시리어스하게 여기고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한 분의 대속자를 통해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의 성화가 교회 내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여기는지, 내가 지금 성화되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셔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번역된 그 단어로 본다고 해도 이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원망하는 것, 또 시비하는 것, 싸우는 것.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다. 원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뒤에서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속삭인다는 뜻인데 그런 기본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문맥에서 볼 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사람 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리킨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 왜 그렇게 했어? 왜 우리가 따지고 원망을 하면서 은근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만 불만인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일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안 좋은 방향,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도 힘듭니다. 주님, 너무도 답답해요. 화가 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원망은 바른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건드리고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힘들어요. 이 상황이 저에게 큰 실망이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 기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실망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부로 안 좋게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주님은 지금 선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라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어디 계십니까? 나타나 주세요. 해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께 사죄를 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상 좀 묻혀있긴 한데 그 16절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또 모든 것의 근거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을 앞세운다 또는 전파한다, 앞세워 기억한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발단과 모든 것의 근거와 모든 것의 그 원동력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밝혀라, 그것을 앞세워라 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의 요약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세운다는 것은 몇몇 구절을 앞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들을 전파한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 어떤 상태에서 누구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 복음을 앞세워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 속에 나도 있고요. 나의 이웃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교우이죠. 교우도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통적인 대속자 예수님도 들어계십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우리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보통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 간에 서로 선호하는 방법들이 다를 때 의견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 차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충분히 복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 내가 해온 관례를 통해서 이것을 선호하지만 이것만이 길은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도 옳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권위를 주장하고 하면서 남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복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 복음을 적용하면서 화목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출발점과 시발점이 되어갈 때 원동력이 되어갈 때 우리는 더욱 서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그 복음의 바탕으로 이 일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는 교회 내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사벽을 넘어서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는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국 나의 성화는 교회 내의 관계에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살이 됐습니다. 우리가 24살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만 24살이면서 철부지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부끄럽겠지만 우리가 성화에 가고 있다는 것, 부족하지만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복음을 앞세워 흠없고 순전하게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나이가 더 들면 들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복음 위에서 성숙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에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화를 위해 내 자신을 쏟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일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구분되고 성화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역교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쏟기를 기뻐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사도를 본받아서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성화를 위해 이 교회의 성화의 과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쏟는 그런 믿음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위대함과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면서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순전한 주님의 성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